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고위급 안보 협의를 위해 오늘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양제츠 정치국원이 제16차 중러 전략 안보 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24일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양 정치국원이 니콜라이 파루투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내일 양국 간 전략 안보 협의를 갖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지난주 열린 미러 외무장관 회담에 대해 중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러 전략 안보 협의회가 개최되는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약 1년 반 만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누적 사망자는 30만 3,720명으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 인구의 8.6%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지만 최근 1일 사망자 숫자는 이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인도 내 사망자는 4,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190명, 브라질은 860명 수준입니다. 신규 감염자는 지난 5월 6일 약 4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며 22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지방정부들의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며 신규 감염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오늘 개막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회의에서 배제된 데 대해 WHO와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WHO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화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 연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타이완은 미국 등 주요 7개국 G7의 지지 아래 WHA 연례회의 참석을 희망해왔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부 타이완 외무장관과 첸시첨 보건장관은 오늘 성명을 내고 타이완 국민 2,350만 명의 건강권에 대한 WHO 사무국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전문적인 국제보건기구로서 모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특정 회원국의 정치적 이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WHO 회의 참석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총회에서 타이완의 참관국 지위는 WHO의 194개 회원국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시청사에 마련된 특별법정 공판에 출석했고 출석에 앞서 변호인단과 약 3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민 소혜 변호사는 수치 고문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미얀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와 관련해 NLD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핵 제한 조치를 이행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합의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기꺼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험이며 우리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 문제를 다시 상자에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서 산악 케이블카가 추락해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스트레사 마을에서 지상과 해발 1,500m에 이르는 마타론의 산 정상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5명을 태운 케이블카는 산 정상을 약 300m 앞두고 추락했고 이 사고로 어린이 1명 등 14명이 사망하고 어린이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4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제 북한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분명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예민해하는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과의 중국 견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는 9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 의지를 거듭 확인하면서 이제 북한이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정된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23일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조율된 대북 외교를 내놓은 점을 거듭 강조하고 미국은 북한이 실제로 관여하길 원하는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유엔에 의해 명확히 금지된 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외교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문제는 과연 북한도 그럴까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의 외교가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조율된 접근법으로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접근법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번에 해결되는 일괄 타결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신 명확하게 세심하게 조율된 외교와 북한으로부터의 분명한 조치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이건 어려운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전 정권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공을 하지 못했고 이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화했고 더 위험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포함한 다른 접근 방식들을 살펴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거의 방식은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다며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검토 작업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시작으로 동맹과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점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분명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see. if he made any commitment, then I would meet with him. And if there was a commitment on which we met.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조건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는 지켜볼 것이라며 그가 어떤 약속을 한다면 그들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만났을 때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은 그의 핵무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것이 돼야 한다며 만약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낮추는 정도라면 나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장관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이미 협상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군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한 말만 토대로 판단하지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 측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전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거론하지 않으면서도 가까운 과거에 이뤄졌던 것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원하는 국제적 적법성을 부여하는 것 등의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자신의 팀이 북한 측 상대와 먼저 만나고 양측의 의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에는 두 정상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같은 남북 미북의 이전 공약에 기반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신념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계속해서 촉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남북 이상가족 상봉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이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보호하며 공통된 가치 유지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 강화를 위한 미한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 도중 성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고 여전히 그렇게 남아있다며 실용적 진전을 이루고 미국과 우리의 동맹의 안보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Our goal is and remain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want to make a practical progres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다른 이들이 시도했던 것과 무엇이 작동했고 무엇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면밀히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환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이날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We spoke about the shared approach of the democratic shared approach to the democratic peoples.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공유된 접근법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긴장을 완화시킬 실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류를 발표하고 양국 정상은 이런 결정을 인정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공동성명에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합동 군사 준비 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정상은 또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특히 양측은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며 중국을 염두에 둔 문구도 포함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양국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에 합의했으며 기후 반도체 분야 등에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 야외 테라스에서 약 40분에 걸친 단독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 이후 적은 인원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에서 대북 공조 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 현안과 코로나 대응을 위한 백신 협력,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산업 분야 협력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부좌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국과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수혁 주미대사와 김형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이날 단독 회담에 앞서 열린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94세인 한국전쟁 영웅 랄프 퍼케 예비역 대령에게 미군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퍼케 대령은 한국전쟁 참전 당시 미 육군 특수부대인 제8 레인저 중대를 이끌다가 공격을 받자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중공군에 맞서 전략적 요충지인 2055지를 점령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미한동맹의 힘은 용기와 결단력, 희생, 그리고 한국군이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 참전용사의 힘으로 한국이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 번영을 이뤘다면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명예훈장 수여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며 미국 대통령이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행사에 외국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문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를 마친 뒤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린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 대북특별대표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을 임명했습니다. 성 김 대표는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하는 등 오랫동안 미북 대화에 관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엔 공동 기자회견에서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이 새 대북 특별 대표로 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I'm pleased to announce that Ambassador Song Kim, a career diplomat,
바이든 대통령은 깊은 정책 전문성을 가진 직업 외교관인 성 김 대사가 대북 특별 대표로 일하게 됐다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중요한 역할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의 전문성이 탁월한 분 임명돼 기대가 크다며 성 김 대북 특별 대표 임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성 김 대표 임명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하고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인 성 김 차관보 대행은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별대표를 맡았습니다. 특히 그해 6월에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현장에 미국 대표로 직접 참석했습니다.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조한대사에 지명돼 2014년까지 근무했고 그 후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로 복귀했습니다. 이어 2016년에는 다시 필리핀 주재대사로 나갔고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성 김 대행은 필리핀 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대표단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이끄는 등 미북 대화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으로 임명됐고 대북 정책 검토 작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측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가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한 촉진자 역할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이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한국 정부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뿐 아니라 미북관계의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장관은 24일 한국의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단절된 대화 채널 복원과 대화를 재개하는 과정을 착실히 밟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북한으로서도 내심 기대했던 싱가포르 미북 정상 합의에 기초한 대화 접근 가능성도 분명해졌다며 미북 대화 의지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대북 특별대표의 임명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미가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충분한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싱가포르 합의 존중이 명문화된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전선언은 물론 미북 수교까지 포함한 다양한 수준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북한과의 실무협상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실무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이거를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협상 내에서 충분히 유연하게 이런 카드를 줄 수 있다 북한에게 이런 거를 명백하게 암시를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무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를 성김 대표를 임명을 하면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게 아닌가 이제는 공이 북한에 넘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그동안 미한 양국 간 노출됐던 대북정책에서의 혼선 조짐이 상당히 정리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한국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미북관계 돌파구로서 남북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기 위한 북한과의 접촉 시도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으로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도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서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 한국과 미국 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뭔가 혼선이 있다라는 게 이번에 정리가 됐잖아요. 한반도 비핵화가 앞으로 가고 확고한 이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해서 이제 북한을 외교적인 방법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북한은 잘 설명을 해야죠. 이게 바로 2018년부터 만들었던 이제 남북 간의 이제 접촉이라 할까 그런 소통 채널을 지금 활용해야죠.
하지만 공개된 미한 정상회담 결과만 놓고 볼 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주장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고 오히려 양국 공동성명에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언급되는 등 북한이 반발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던 위성락 전 러시아 주재 대사는 한국 정부가 노력한 흔적은 역력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끌어들일 만한 인센티브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싱가포르 성명에 기초한다는 것은 종래에 이미 나왔던 거니까 새롭진 않고요. 문서로 썼다는 점은 새롭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크게 새롭진 않을 거고 판문점 선언이 윈도우스 됐다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에 나올 걸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외교적 해결 의지가 강조되긴 했지만 미국의 확장 억지력 제공과 북한 인권 개선 필요성이 언급된 점, 그리고 미한 미사일 지침 종료 등 북한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도 포함돼 북한이 반길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와 함께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 선언까지 지지를 표명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태도를 바꿀 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홍민 박사입니다.
남북관계를 미국에 가서 뭔가 설득했다는 것 자체의 논리를 별로 그닥 북한이 반기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북한이 환호하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이 북미를 촉진하는 요소로서의 이 남북관계가 미국이 지지했다고 해서 북한이 반겨하면서 거기에 그 실제 협력으로 행동을 옮길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홍 박사는 이에 따라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미국 측에 환기시키기 위한 반발 담화나 저강도 대남 도발을 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판문점 선언 지지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지르는 것을 경계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남북관계 독자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협상 재개 돌파구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길 원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며 북한은 아마도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원래 원하는 선적대시 정책 철회는 나올 수 없다는 걸 북한이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과 내부 사정이 훨씬 더 앞으로의 대화의 가능성 혹은 도발의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이나 한국과의 접촉에 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천명한 전술핵 등 신무기 개발 시간표와 경제 위기에 따른 체제 내구성과 같은 내부적 요인들이 향후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보다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예민해하는 남중국해, 타이완 문제 등이 포함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한국 등과의 중국 견제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침해 등에 맞서 동맹국도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중국 견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타이완, 신장 지역 등 중국 관련 문제에 대해 한국 등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미 행정부는 단합된 위치에서 중국의 도전을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국가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주목한다며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체제를 훼손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한 그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 등에서 상업과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런 문제에 한국 등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난 3월 3일 말했듯이 중국과 관계는 경쟁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면서 공통분모는 우세한 위치에서 중국과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동맹 파트너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중국이 우리의 단합된 무게감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블링컨 장관의 3월 연설을 계속 인용하면서 신장 지역에서 인권이 유린되거나 홍콩에서 민주주의가 짓밟힐 때 우리의 가치를 위해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이 더 큰 제재를 받지도 않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하도록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다며 다만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과 신장 문제뿐 아니라 타이완 문제까지 언급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사라졌습니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1979년 처음 만들어진 지 42년 만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김동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한국 정부가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방침을 정한 건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정부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성을 우려하자 한국의 노재현 국방장관이 존 위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사거리 18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보낸 것이 시초입니다. 대신 한국 정부는 이 자율적 선언을 준수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지 2년 뒤인 2000년, 김대중 한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방안을 조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국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m 군사용 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1차 개정을 통해 민간용 우주 발사체의 연구, 개발과 생산은 사거리, 중량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사거리 300km의 탄도미사일의 경우 기존의 4배인 최대 2톤까지 탄두 중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또 미사일 사거리 500km의 경우 탄두 중량 1톤, 사거리 800km의 경우 탄두 중량 500kg까지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2차 개정 내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세간에서 부르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며 한국 정부의 자율적인 정책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은 미국과의 협의 형태일 뿐 합의나 조약의 성격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7년 9월 4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을 한 뒤 세 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3차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사거리 800km 이하 모든 미사일의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고 군사용 고체 연료 기반 로켓에 대한 개발에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 한국 청와대는 3년 뒤인 2020년 7월 네 번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군사용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민간용 우주발사체에 대해선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한국은 이제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군과 정보당국 차원에서 대북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상당히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공격적이고 모호한 화법을 쓴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20일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개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두 나라 간 대북 정보 공유는 두 개의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Two different level of the intelligence cooperation. There's a tactical which is done by mostly military. Because we have a USFK, US force in Korea.
기술적, 전술적 대북 정보 공유는 한미 연합사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미 연합사령관은 미군 사성 장군이 맡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사성 장군이 맡아 입수된 대북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는 설명입니다. 김 전 센터장은 또 국가적 차원의 정보는 두 나라 정보기관 사이에 공유되며 역시 매우 잘 운용되고 있고 상당히 긴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한일 세 나라 간 대북 정보 공유 관계도 매우 긴밀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경색되면 외교 관계는 어색해지지만 정보 당국 간 관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김 전 센터장은 미 중앙정보국에서 28년간 활동하다 2018년 말 은퇴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설립된 CIA 코리아 미션 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맡았으며 미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은 정보당국이 주도한 프로젝트였다며 북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미북 갈등이 고조되던 2017년 제3국에서 북한 측과 접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폼페오 장관의 네 차례 방북을 모두 수행했습니다.
They want to approach US in a way that that will be a very quiet and quietly and then they want to do it in a kind of very careful way without people knowing what was going on.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매우 조용히 사람들이 모르게 조심스럽게 미국에 접근하고 싶어 했으며 그런 류의 접촉은 북한에서는 보안기관들이 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북 정보당국 간 소통 채널이 예전부터 있었으며 북한이 그 채널을 활용하기 시작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미북 정상 외교에 장단점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s an intelligence, career intelligence officer, he opened a lot of window for us, a great opportunity to assess who we are dealing with. That's something that
김 전 센터장은 미북 외교 초기부터 CIA가 관여했으며 이는 정부 요원들이 분석 대상자를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7, 8년 기간 동안 정보의 공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점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정보 분석을 신뢰하기보다는 북한 고위 당국자에 대한 스스로의 견해를 갖기 시작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When you have this most important your customer like president, secretary of state start to meeting Kim Jong-un directly, they start to form their own opinion.
CIA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대통령과 국무장관 등이 김정은을 직접 만난 뒤에는 그를 비롯해 김영철 당시 노동당 부위원장 등 신비로운 인물들에 대한 직접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김정은 전문가가 됐다고 김 전 센터장은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자들과 직접 대면하고 접촉했던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의 화법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왜 그렇게 불쾌한 언어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센터장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4개 조항에 대한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려 했을 때 먼저 다룰 의제를 정하기 위해 메시지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 한반도 비핵화인지 북한 비핵화인지를 두고도 메시지가 오갔는데 북한은 끔찍하고 불쾌한 언어를 썼다고 김 전 센터장은 말했습니다.
They say if you're not going to accept this kind of accept our term, don't even kind of a flying ever thinking the coming into our space.
북한이 내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북한 영공으로 진입할 생각도 하지 말라며 미국 대표단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 전 센터장은 이때 미국 대표단이 방북 계획을 취소했으며 몇 달 뒤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당시 교신에서 일어난 일이 유감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모호한 화법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과 북한 협상단이 만났는데 북한 측은 주민들의 생계를 도울 조치를 하라고 계속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협상단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어 당시 미국에 있던 김 센터장에게 전화를 했고 김 센터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풀이해줬다고 밝혔습니다.
That's exactly what they were saying. Later we found out. But my point is why they keep saying more kind of broad way when they are sitting all the way, several thousand miles away from Pyongyang to come out.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원했다는 것을 나중에 파악하긴 했지만 미국은 그 뜻을 밝히기 위해 수개월을 지체했다며 북한은 미국과 중요한 협상을 할 때도 계략적으로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의 자존심 때문인 것 같다며 구걸하듯이 보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세부 사항과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과연 식량 자급자족이 가능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의 모내기는 5월 10일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청산리 협동농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러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첫 해인 올해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모든 문제를 외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자력갱생으로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모내기는 첫 관문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내기를 하려면 4월에 비닐방막을 씌운 모판에 벽실을 뿌려서 싹을 틔운 뒤에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보온 못자리에 씌울 비닐방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비닐방막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막히면서 비닐이 부족한 겁니다. 북한 텔레비전을 보면 볏짚으로 만든 덮개를 사용하거나 전에 쓰다 버린 폐비닐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온실을 만들어 거기에 볏실을 뿌려 이를 논에 옮겨 심는 방법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용량모와 용량냉상모를 위주로 해서 변모를 길러내고 있는데 확실히 다른 모를 길러내는 데 비해 볼 때게 종자와 모판 자재를 전략하고
이양기 트랙터 같은 농기계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내기를 제대로 하려면 논에 썰레질을 하고 밭에는 객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년 넘게 북중무역을 봉쇄한 결과 농기계 부품을 제대로 수입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정부산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농기계 10대 중 7대가 멈춰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내기를 전후로 밑거름을 줘야 하는데 비료 공급도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튜튜트 동북아 연구원장은 비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해관 총수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중국에서 질소 비료를 504만 달러어치, 양으로는 14,000톤을 수입했습니다. 또 4월에는 1,290만 달러 상당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온과 강수량 등 모내기철의 기상 조건이 좋다는 겁니다. 올해는 날씨가 좋은 데다 평년에 비해 강수량이 63%로 농업 용수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봄철 보릿고개에 접어들면서 옥수수, 강냉이 가격이 1,000원 이상 오르는 등 식량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북한 장마당에서 옥수수 가격은 킬로그램당 1,900원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4월 초 옥수수 가격은 2,300원으로 20%가량 올랐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동영승 급파머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쌀을 사기 힘들 때 옥수수를 구입했는데 옥수수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가장 식량이 부족한 시기인데다가 중국을 통해서 부족 부분들이 일부 해소되는 게 있었어요. 5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 되는 규모인데 그것의 공급이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량 가격, 특히 옥수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건데.
반면 쌀값은 킬로그램당 4천에서 4,100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월 9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을 추켜 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그러나 전문가들은 몇몇 구조적 문제가 계속되는 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비료 부족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비료량은 58만 톤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비료는 25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료는 10만 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직면한 문제는 부족한 비료 15만 톤에서 20만 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9년부터 한국이 제공한 비료에 의존했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쌀과 함께 매년 20에서 30만 톤씩 비료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이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뒤이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비료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그 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매년 7만에서 15만 톤씩 비료를 받았으나 지금은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을 가졌지만 정작 이 공장은 비료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평안남도 안주시에 있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도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같은 부품을 수입할 수 없어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영순 급하모스 사무총장은 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의 식량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료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일 걸로 예상이 돼요. 특히 이제 인비료라든가 이제 화학자 쪽이 넉넉하게 공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로 인분이라든가 이렇게 분뇨를 이용한 비료가 이제 높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년도 식량 공급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영농 방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한 이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28 방침을 통해 포전 담당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조제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의 핵심은 농민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분조제에서는 15톤을 생산할 경우 국가에 5톤을 납부하고 나머지 10톤은 분조원들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분조제 도입 이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1990년대 말 300만 톤 수준이었던 곡물 생산은 2012년 465만 톤, 2013년 492만 톤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는 503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는 515만 톤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다시 417만 톤으로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당초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라고 탈북민들은 지적합니다. 분조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생산된 쌀과 강냉이를 약속한 분배 비율로 정확히 나누어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데다 군량미 등을 마구 걷는다는 겁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뭐 분조 자체가 뭐 자율화를 줬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분조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가을에 수확철에 가서는 똑같거든요. 이전처럼. 그러니까 일 안 하는 거죠.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협동 농장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978년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을 도입해 생산성이 크게 올라갔는데 북한도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It's very simple. They need to decollectivize, but they need to be moving steadily toward decollectivization. Family farms.
북한은 지난해 중국의 지원을 받아 식량난을 겪지 않고 그럭저럭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연간 곡물 수요량은 550만 톤인데 2019년도 생산량은 464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가을 식량 60만 톤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와 태풍으로 인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440만 톤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100만 톤 이상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북한이 농업에 누적된 문제와 함께 식량과 비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웨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3도, 최고는 9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20도, 남포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최저 12도, 최고 19도. 신의주도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는 23도입니다. 강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최저 6도, 최고 19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 사리원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2도, 최고 21도. 함흥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고 최저 10도, 최고 21도. 장진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1도. 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최저 3도, 최고 13도. 원산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내리고 오후는 맑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 21도. 청진은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9도. 선봉은 구름 많고 최저 9도, 최고 19도. 삼지연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는 0도, 최고는 9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1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5, 오후에는 1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유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미한 정상 공동성명에서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라면서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의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으므로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남중국해와 관련해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과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싱하이밍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기자들에게 중국이란 말은 없지만 중국을 겨냥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미한 정상회담을 아쉽게 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는 인도의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인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기준 누적 사망자는 30만 3,720명으로 전 세계 코로나 사망 인구의 8.6%에 달했습니다. 이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이지만 최근 1일 사망자 숫자는 이들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인도 내 사망자는 4,4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190명, 브라질은 880명 수준입니다. 신규 감염자는 지난 5월 6일 약 41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며 22만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지방정부들의 봉쇄 조치가 효과를 내며 신규 감염이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이 오늘 개막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회의에서 배제된 데 대해 WHO와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WHO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화상으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WHA 연례회의를 개최합니다. 타이완은 미국 등 주요 7개국 G7의 지지 아래 WHA 연례회의 참석을 희망해왔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부 타이완 외무장관과 첸시청 보건장관은 성명을 내고 타이완 국민 2,350만 명의 건강권에 대한 WHO 사무국의 지속적인 무관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WHO는 전문적인 국제보건기구로서 모든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하며 특정 회원국의 정치적 이익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WHO는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총회에서 타이완의 참관국 지위는 WHO의 194개 회원국이 검토하고 결정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오늘 법정에 출석하며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시청사에 마련된 특별법정 공판에 출석했고 출석에 앞서 변호인단과 약 3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수치 고문의 변호인인 민민소의 변호사는 수치 고문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수치 고문은 미얀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와 관련해 NLD는 미얀마 국민을 위해 창당됐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한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이 지난 11월 총선에서 부정을 저질러 정당 등록을 취소할 것이라고 지난주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핵합의 JCPOA 복원과 관련해 이란이 경제 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핵 제한 조치를 이행할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미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은 핵합의 준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란이 기꺼이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험이며 우리는 아직 답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핵 문제를 다시 상자에 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연합 등 JCPOA 당사국의 중재로 핵합의 복원을 위한 간접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에서 산악 케이블카가 추락해 1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고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 스트레사 마을에서 지상과 해발 1,500m에 이르는 마타로네 산 정상을 운행하는 케이블카에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낮 12시 30분경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5명을 케이블카는 산 정상을 약 300m 앞두고 추락했고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